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판문점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의 영관급 장교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소속 당국자 등이 참석해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300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리들은 북한이 이미 회수한 미군 유해를 옮기는 문제를 포함한 다음 단계를 조율하기 위해 16일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의 영접과 함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 일정은 푸틴 대통령이 헬싱키에 늦게 도착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90여 분 동안 통역만 배석한 단독회담을 가진 뒤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며 무역과 군사, 미사일, 핵, 중국 문제 등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나 국제회의에서의 만남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했다면서 이제 다양한 국제 문제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유럽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에서 사업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에 대한 전례 없는 금융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안보나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제 내각 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맞서는 정부 대응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 강요들에게 미국의 음모는 좌절시킬 수 있다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행동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팀은 국가의 모든 활동의 축이라면서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에 협조하고 특히 국영방송들은 정부 활동을 잘 반영하는 보도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가의 경제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돈세탁과 밀수준과 같은 경제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민간 부문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강경 보수 세력의 압박에 직면한 로하니 대통령과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연례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럽연합과 더 균형 잡힌 무역을 추구하길 원하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 나라 모두 세계 무역기구 WTO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청사 인근에서 어제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농촌재건개발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카불에 위치한 농촌재건개발부 청사 입구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폭파범이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반도에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한 달 이상 한반도에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 최근 폭우가 지나간 일본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북단섬인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부분 기온이 35도를 넘고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등 기록적인 기온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 어제는 더위로 2명이 사망하고 2천 명이 열사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 서일본 지역은 현재 재해 복구 중이라 이번 폭염을 견디기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피난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4,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당국은 호우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반드시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은 22도에서 3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each Boys의 노래입니다. 더운 여름날 코코모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기자고 노래하는 코코모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지 살펴보겠고요. 프랑스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소식, 이어서 중국에서 외국인 축구 지도자들을 불러 드리고 있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군요.
네, 이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러 정상회담이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이 국제회의 현장에서 짧게 만나서 담소하고 이 사진을 찍은 적은 두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이 공식 단독회담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각국 언론이 지금 진행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만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냉전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라서 오늘 회담 진행 방향이 의미가 큽니다.
네. 자, 그런데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요.
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은 없었다라고 회담 시작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는 조작된 마녀 사냥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이 어리석었고 마녀 사냥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미러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그러니까 불법 전산 침입으로 개입한 일이 첫 손에 꼽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당시에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바보스럽고 어리석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앞선 트윗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걸로 봤고 FBI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보고받았을 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녀사냥이라는 걸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자 이 대수로운 일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이 FBI 당국자가 이끄는 마녀사냥이 시작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선 개입 사건과 함께 트럼프 선거 진영의 러시아 연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활동을 비판한 건데요. 이 특별검사팀의 활동의 배경은 이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미국 정치권 일부의 의혹 때문입니다.
네. 자, 대선 개입 사건 와중에 진행 중인 첫 미러 정상회담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정세,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문제, 또 핵무기 감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밝혔는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몇 가지를 더 들고 나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시리아 내전 해결 방안이 핵심 의제고 이 밖에 한반도 비핵화, 또 미러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주요 의제들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자 우선 양측이 핵심 현안으로 꼽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예, 미국은 지금 시리아 현지에서 반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특수부대를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동시에 이란도 병력을 빼내도록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뜻을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년 넘게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온건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군사,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 중동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이란, 또 터키도 이 상당수 병력을 시리아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군을 철수하는 반대급부로 러시아군이 아니라 이란 병력을 빼도록 한다고요.
예, 러시아군 주력 부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 현지 미군을 철수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미군과 이란군 철수가 동시에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란의 알리 아크바리 벨라야티 외교담당 수석보좌관은 13일 시리아 정부가 원할 때만 이란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의제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러시아가 미국뿐 아니라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지난 2014년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 합병시켰는데요.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무효로 간주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주요 8개국 이 G8 모임에서도 퇴출되면서 서방과의 교류가 사실상 끊겼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이후에도 크림반도 주변에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해서 이 내전 상황을 만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핵무기 감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이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핵 강국으로서 이 두 정상이 핵 감축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진 게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의제를 설명하면서 핵무기 확산이 지구상 가장 큰 문제라고 지난주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체결한 핵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의무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를 2200기에서 1500기로 감축하고 미사일을 1600기에서 800기로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장 큰 논란거리죠. 2016년 대선 개입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닙니까?
이 대선 개입 문제도 푸틴 대통령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이 푸틴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두 정상이 합의나 결과물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추구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두 정상의 첫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추상적으로라도 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합의문이나 이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 회담이 열리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로 가거나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재 양국 관계에서 무리라고 두 나라 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네.
핀란드 헬싱키는 중립지역으로 상징성이 높은 도시인데요. 냉전이 해소되던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만난 곳도 오늘 미러 정상회담 장소인 핀란드 대통령 궁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의 우승 트로피가 프랑스에 돌아갔군요.
네,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모스크바 루즈키니 경장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러시아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프랑스가 4-2로 물리쳤는데요.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두 차례 이상 월드컵에서 우승한 여섯 번째 팀이 됐습니다.
네, 자, 4-2면 골이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양 팀 합쳐 6골이나 기록했는데요. 역대 월드컵 결승전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습니다. 또 게다가 자책골, 벌차기골, 중거리골, 이렇게 축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득점 방법이 나온 볼만한 경기였는데요. 네. 초반에는 이 크로아티아 응원단이 많아서 현장 분위기가 프랑스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상대의 압박 전술에 고전하면서 경기 초반에는 끌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아티아 주력 선수 마리오 만주키치의 자책골로 이 프랑스가 선제 득점한 뒤에는 경기 흐름이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프랑스 축구의 미래가 밝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린 킬리안 음바페와 폴 포그바, 앙투안 그리에즈만 같은 젊은 선수들이 이 프랑스 팀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유럽 스포츠 매체들은 프랑스 축구의 새로운 황금 세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인 킬리안 음바페는 올해 19살입니다. 이 축구 황제로 불린 브라질의 펠레가 1958년 대회에서 골을 넣은 이후 60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서 득점한 10대 청소년이 됐는데요. 4년 뒤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 음바페는 23살에 불과해서 기량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음바페와 포그바 선수는 이 프랑스 인구 대다수와는 다른 흑인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음바페의 아버지는 카메룬, 어머니는 알제리 사람이고요. 포그바도 이 기니 출신 이민 가정 2세입니다. 또 그리에즈만은 백인이지만 프랑스 출신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독일계, 어머니는 포르투갈계입니다. 이렇게 팀 구성원 2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이 중에 특히 15명이 아프리카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CNN 방송은 다양한 인종과 출신 배경을 가진 프랑스 선수들을 무지개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자, 각국 지도자들이 이 결승전 현장에 또 다 모였었다고요?
예. 이 우승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모스크바 현장에서 열렬히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혔고요. 또 상대팀 크로아티아의 콜린다 그라바르 기타로비치 대통령, 또 개최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예. 프랑스는 지금 뭐 축제의 분위기겠네요.
맞습니다. 어제 경기 직후부터 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시 중심가에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자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랑스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중국은 올해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중국이 오는 2050년 이 축구 강국을 꿈꾸면서 해외 코치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열렬한 축구 광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오는 2050년을 목표로 중국을 세계 최강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축구 선수층을 5천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장래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해외 국외에서 이 지도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중국인들은 최근 스포츠계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축구 성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히 기량이 향상되면서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유독 축구만은 부진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서도 한국이 월드컵 대회 9회 연속 본선 진출, 일본이 6회 연속 진출이라는 기록을 내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 땅을 밟지도 못했는데요.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갔던 게 지난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 대회 딱 한 번뿐입니다.
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니까 인적 자원도 풍부할 텐데 축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축구 협회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인들도 이런 현상에 딱히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축구를 체육부문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축구 육성에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댄 코츠 국가정보부 국장이 미국 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연방정부를 다시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걸로 드러났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다시 경고했군요.
네, 코츠 국장이 지난 13일 미국 민간단체인 허드슨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미국 내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빨간 경고등이 다시 반짝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릴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코츠 국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들 나라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 이 지역 정부 부서 전상망을 매일 공격한다면서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종류는 역시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코츠 국장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로 러시아를 꼽았는데 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러시아 군인 12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 군 장교 12명을 기소해달라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요청을 했는데 연방 대배심이 이를 승인했다고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 관계자나 이 관련 기관 전상망을 해킹해 정보를 훔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러시아군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킹한 겁니까?
네. 기소된 군인들은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사무소뿐만 아니라 주 선거관리위원회 국무장관실 또 선거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전상망도 해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주로 기업이나 미군의 비밀 정보를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츠 국장 말은 중국은 비밀 정보를 노리고 러시아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다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코츠 국장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도 위협적인 활동이 폭증했었는데 이 9.11 테러가 난 뒤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이버 공격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코츠 국장은 지난 2016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사이버 공격이나 침투는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14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닐슨 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이 선거를 방해하려고 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 정부나 지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지요.
맞습니다. 이들슨 장관이 이날 이 중간 선거를 관리하는 주 정부 내무장관들 회의에 나와 연설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SNS나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또 여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중간선거 기간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활동을 꾸준하게 감행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SNS에서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또 낙태나 총기 규제와 같이 이 논란이 많은 쟁점과 관련해서 이 미국 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을 벌여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도 뮬러 특검이 몇몇 러시아인을 기소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뮬러 특검이 지난 2월이었죠. 이 SNS에서 신분을 속이고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 그리고 러시아 회사 3곳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 12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이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 가운데 이 러시아인이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저 기소된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자국 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전혀 근거 없다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자, 이 작업을 진행하는 연방정부를 연방법원 판사가 비판했군요.
네, 연방법무부가 지난 13일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가운데 5살 이상인 아동들을 가족과 합류시키는 계획을 법원 측에 제출했는데요. 연방법원 판사가 이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네, 연방정부 발표를 보면요. 5살 이상이 2,500명이 넘고요. 5살 아래는 103명이었습니다.
예, 5살 미만 아동은 이미 부모와 합류한 것으로 아는데요.
모두는 아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자격이 되는 아이들 절반가량만 부모한테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직 부모와 합류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 친부모라도요.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범죄 경력이 드러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부모한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5살 이상 아동도 가족과 합류시켜야 하는데 시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소재 지방법원의 데이나 사브로 판사는 5살 이상 아이들은 오늘 7월 26일까지 부모한테 돌려보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이와 부모 신원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3일 법원에 하루에 200명씩 부모와 합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방보건후생부는 13일 날 성명을 내고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위험한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한 시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이 부모와 아이의 신원 조사를 이 과정을 간략하게 단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 위험한 사람한테 부모한테 인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사브로 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사브로 판사가 원래는 13일에 이 보건후생부 성명이 나오기 전에는요. 연방정부가 법원 판결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했고 5살 이상 아동에 대한 조처는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후생부 성명이 나온 뒤에는 예정에 없이 관련자들을 전화로 소집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사브로 판사가 이 관련 기관이 법원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항한다면서 시한 안에 그리고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작업은 전적으로 연방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전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사브르 판사는 또 연방정부가 작업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패를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2주 동안 4번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 작업 진척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가 1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197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 사이의 빈부 격차가 다른 인종과 비교하니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나 격차가 있습니까?
근데 같은 기간에 소득 격차가 77% 증가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 아시아계 고소득자가 버는 돈이 같은 인종의 저소득자가 버는 거라고 비교해 보면은 약 10.7배에 달했습니다.
예.
참고로 고소득자라 그러면 소득 상위 10% 그리고 저소득자라면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소득에는 급여,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 소득, 임대 소득, 연금 그리고 이 세금 이전에 이전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네. 자, 아시아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이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가 약 13만 달러였고요. 하위 10%는 약 12,000달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계 주민의 중간 소득은 약 5만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아시아계라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편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 중간 소득이 백인이나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보다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평균 소득이 늘어가면서도 동시에 빈부 격차가 심해진 건데요. 참고로 미국 평균으로는 이 소득 격차가 27% 정도 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퓨 리서치 센터는 이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이 변한 걸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1970년부터 90년대까지는 이 미국 정부가 이 아시아계의 경우에는 먼저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가족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대개 저숙련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 당국이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특성이 변하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원래 미국 안에서 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인종은 흑인이었는데요. 흑인을 제치고 이제 아시아계가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인종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아시아계가 이 중간 소득뿐만 아니라 상위계층 소득도 다른 인종을 제쳤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여전히 컸는데요. 하지만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이 격차가 좀 줄어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중남미계 소득 수준은 백인에 크게 뒤졌는데 중간소득이나 상하위소득 모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은 내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 사랑의 대화를 나눠요 라고 노래하는 Say You, Say 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운동, 미술, 과학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특별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자기타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는데요. Music for Life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기타 제작 교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음악과 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기타 제작 교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매나서스의 오스본 고등학교. 학교 작업실에서 제린 와일드맨 군이 멋진 기타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기타는 제린 군이 직접 제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12일간 진행되는 기타 제작 교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If you get one thing wrong, even just by a millimeter, then the length of the
기타가 보기와는 달리 직접 만들어 보면 아주 복잡해요. 나사 하나를 1mm만 잘못 끼워도 기타 줄의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학생들은 전자 기타 제작 키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악기 판이나 나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립 세트를 가지고 기타를 만듭니다. 하지만 악기를 완성해 집에 가져가기까지 꽤나 길고 복잡한 조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제작 수업이라고 해서 다 음악에 관심이 많고 기타를 칠 줄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데요. 오드리 돈양은 기타엔 관심이 없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다며 기타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수업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전기 기타를 제작하면서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를 통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음정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원하는 음정을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타 줄을 어떻게 달고 또 조율하느냐인데요. 수업에 참여한 제나 데이비스 양, 도무지 음정을 맞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나 양을 돕기 위해 등장한 사람, 스킵 체이폴스신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 음악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Music for Life의 설립자입니다. 체이폴스 씨는 기타 제작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cience that they may not have had before. But they also learn some very practical skills in woodworking.
전자 기타를 만들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간단한 목공부터 전기 기술, 조립과 성능 검사까지 직접 다 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살면서 다 필요한 기술들이죠. 이런 수업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연주자이자 학급 반장이기도 한 케빈 헤르난데스 군은 기타 제작 수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이민자들인 헤르난데스 군의 부모님은 자신에게 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I'm trying to reach for the stars and trying to slowly progress in society.
저는 지금 제 꿈을 쫓아가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집도 없어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간이 주택에 살지만 언젠가 저는 기타 연주자라는 제 꿈을 이룰 겁니다.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이렇게 꿈을 쫓는 학생들에겐 기타 제작 수업이 단순한 기타 조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학년이 좀 낮은 학생들에겐 사실 따라가기가 힘든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steps and don't think it's just that it's like really
아직 11살인 보바군은 기타 제작이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타 제작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듯 각자의 꿈과 목표는 다 달랐지만 직접 기타를 만들며 자신들의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메릴랜드주 벌린의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
매년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벌린엔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바로 Bathtub Race, 그러니까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있는 욕조를 사람이 타고 달린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이 행사는 긴 역사를 가진 지역의 전통이자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네요. 벌린은 오랜 역사를 지닌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시끌벅적해지는데요.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로 수백 명의 사람이 중앙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욕조 경주는 Believe in Tomorrow라는 이름의 어린이를 위한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아이들의 가족이 해변으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되기 전 욕조와 욕조 운전사들은 거리 행진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소방관인 마이크 와일리 씨가 선두에 섰습니다.
I've been helping with events all over town since I moved down here full-time 12 years ago.
12년 전 이 동네에 이사 온 이후로 이 동네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욕조 경주 대회의 경우 대회장이 저와 제 친구들 보고 거리 행진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 분홍색 목욕 모자를 쓰고 목욕 비누를 달고 행진 선두에 섰습니다. 노인네가 이러고 나서는 게 부끄러워서 이번 한 번만 했으면 하는데 그만두면 동네 밖으로 추방하겠다고 주최 측이 그러네요.
행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들 매우 진지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개성에 맞게 욕조를 만들어 나오는데요. 배트맨,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 주인공부터 귀여운 오리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조는 바퀴와 브레이크를 갖춰야 하고요. 욕조 크기도 규격에 맞아야 하죠. 운전자 역시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6살이 넘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수로 출전한 제프 스미스 씨는 욕조 경주 대회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대회라며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It's fun. Well, it was a challenge. I get to put together a bathtub.
정말 재밌는 대회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직접 욕조도 제작했고요. 욕조 안에 친구를 싣고는 수백 미터를 달리면서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회 날 야외에서 신나게 달리면서 사람들의 응원과 환호를 들으며 경기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를 통해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회 기간이 되면 수백 명의 외부인이 벌린을 찾기 때문에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이날 모금된 돈으로 아픈 아이들이 치료도 받고 가족과 여행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대회를 찾은 사람 모두가 여름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는 벌린의 지역 명물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lay the card 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Play the card를 직역하면 카드를 낸다는 뜻인데요. 목표 달성 또는 우위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아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여기서는 hold that car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협상에 유리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이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라고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할 옵션이 있다는 것과 언젠간 그 방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오늘 뉴스톡에서 play the car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1945년 7월 16일 오늘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At 5:30 a.m. July 16th, 1945. The world entered the atomic age with an intense flash.
이날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높이 15km에 달하는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날 실험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은 1938년 독일의 과학자가 우라늄 원자 핵 분열에 성공하자 서둘러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고 1942년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4,500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원자폭탄 개발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인 1945년 오늘 미국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어 이 실험에 성공한 지 20일이 지난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The world will note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결국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오늘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이후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우름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지휘와 베를린 피라모니, 비엔나 피라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는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이후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피라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